신앙고백서 2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하여 같이 한번 2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통하여 아는 것인데,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훌륭한 책과 같고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피조물들은 글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우리로 묵상하도록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며 그들로 변명할 수 없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충분하게 알리십니다. 즉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고백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그냥 읽어봐도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는 자신을 열어 보여줘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성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사물들, 피조물들은 성분 분석을 하면 이것이 어떤 분자를 갖고 있는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약에 성분 분석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뭐 그냥 소나 뭐 침팬지와 같은 그런 비슷한, 거의 비슷한 성분이 아마 사람의 몸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격적 존재는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인격적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한창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재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고 많은 돈과 물질이 투자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격적 존재는 자신을 열어 보여줘야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그 지식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아이 패크가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희 청년 때 한창 그 책 좋아하고 뭐 읽었던 그런 책이죠. 그 책에서 제아이 패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그가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이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매우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게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기계를 외국에서 들여왔는데 매뉴얼 전혀 없이 그걸 막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복잡한 기계를 작동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기계에 상당한 무리를 가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무시하여 보라. 그리하면 방향감각도 전혀 없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넘어지게끔 당신을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인생다운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잘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지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이 지식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1절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로 의로울 수 없고 영생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벨지 신앙 고백서는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보존, 그 다음에 통치 사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있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제일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편은 창조사역이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심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건물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희한한 기계들,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생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보존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사 온 지 이제 거의 4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렇죠. 4년이 되어 가는 도중에 우리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청소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관례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검하러 왔는지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주중에도 가스 점검 나오고요, 화재 점검 나오고요, 엘리베이터 점검 나와요. 참고로 제가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예요. 제 아내가 전기관리사고, 화재관리사고, 예. 이 건물에 사는 덕분에 어쨌든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어쨌든 뭐 돈이더라고요. 이걸 해놓으니까 그래도 한 5만 원씩은 제 아내하고 합하면 한 10만 원쯤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다듬고 청소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도 이렇게 다스리고 보존해야, 그래야 쓸 수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도 청소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청소하십니까? 태풍을 한번 불게 하셔서 말이죠. 한번 바닷물을 그냥 뒤집어 엎어놓죠. 그럴 때 플랑크톤이 살아나고 미생물이 살아나서 또다시 어류들이 막 번식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르는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된다. 그냥 자동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태풍 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보존되어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말을 바꾸면 우리는 그분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 숨 쉬는 것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율 신경계와 비자율 신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주 멋지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태어나면 어미의 젖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 어미는 하나님께서 내신 식물을 먹고 젖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존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 인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을 하루만 뜨지 않게 하고 바람을 불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영하 10도씩 내려가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는 벌써 얼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시작뿐만 아니라 존재의 계속 또는 활동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은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이 아닌 신일 것입니다. 신만이 어디에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은 다 모두 어디에 의존되어 있는데 바로 의존되어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보존하신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에 비를 내려주시고 가축을 위해서 땅에 풀을 나게 하시고 채소를 나게 하시고 심지어 땅을 파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땅 파면 돈이 나오나 뭐 그러는데 땅 파면 돈이 나와요. 그죠? 석탄도 나오고요. 구리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석유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내 나가시면서 그냥 차들이 그냥 물길을 이루면서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나는데 도대체 석유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써대도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존만 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흔히 유지죠, 그죠? 그냥 유지하는 정도, 근근히 뭐 유지하는 정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으실 필요 없고 이 자리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세요. 컨트롤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이 어지러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의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돌보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처럼 창조, 그 다음에 보존, 통치와 같은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책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란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책인 특별 계신 성경을 떠올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죠. 흔히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하나님의 창조사역, 보존, 그 다음에 통치사역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의 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벨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기도드 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탁월했던 사람이어서 이 책을 비유로 설명했느냐. 물론 탁월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어떤 이는 책을 읽는다. 그런데 큰 책이 있는데 피조세계의 모습 그 자체이다. 위와 아래를 보라. 그리고 주목하여 읽어라. 거기에서 그대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잉크로 글자를 쓰지 않으셨지만 그대의 눈앞에 그가 맞는 것을 두셨다. 왜 더 큰 소리를 구하지 않는가? 하늘과 땅이 그대에게 외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라고 피조물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라고 다윗도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책,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셔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선포해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져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지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만약에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전해 듣고 귀동냥해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 내 삶의 방식을 따라는 살겠다.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스스로를 똑똑하게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까?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무엇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쾌락, 섹스, 무슨 그 다음에 술, 알코올, 뭐 노름 뭐 등등, 스포츠 등등 여기에 탐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탐닉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탐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 자신의 마음을 들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거기에 절대로 그치지 않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별식 신앙고백서 2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라는 이 책에 쓰여진 글자와 같은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신성과 능력을 묵상하도록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묵상합니다. 이 일을 즐기했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시간이 나면 말을 타고 들판에 나가서 그 광활한 하늘과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가깝게 느끼면서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서 소리내어 울기도 자주 했다라고 그의 일기에 적어놓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 여행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곳들을 사실은 더 많이 즐기고 노래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충분하게 알리십니다. 즉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적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먼저 주어졌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성경보다 먼저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따라서 시간적으로 보면 창조가 우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라는 빛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자인이라는 책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신자들에게 유용한 것도 특별 계시인 성경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범이 있어도 레슨하는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트레이너나 코치가 없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 면에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아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아름아름 아시는 제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걸 저도 한 2주 전에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요. 걸을 때마다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 좀 누워 지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디스크가 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인간의 인체라는 게 이게 참 신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디스크라는 게 이렇게 바깥은 마치 그 자동차 타이어처럼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 젤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뼈와 뼈 사이를 뼈 사이의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할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어져야 물건을 줍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일어나다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 작동이 되는 거죠. 얼마나 오묘한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오묘한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작품의 주인이 누구냐, 작가가 누구냐, 이를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무엇이 가르쳐 주느냐? 성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기독교 고전읽기 할 때 테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아니 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 보면 한 챕터가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다. 일반 계시가 인간의 악함을 절제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과도한 악이 행해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인간의 일반적 양심이 그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월등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월등한 존재로 그렇게 자라도록 만들어 놓나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 교육받으면 제대로 인생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즘에 재판하는 거 보세요.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거짓말하고 숨기고 하잖아요. 그 불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셔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굳이 알리셔야만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름 아니라 특별 계신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정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벨지 신앙 고백서 2조는 그 목적 두 가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과 수단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 이것 앞에 모든 것은 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우리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나서고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여겨지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사실은 인간의 시기, 질투, 뭐 피조세계에 대한 어떤 열정, 뭐 이 중도 이런 것으로부터 사실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그분의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한데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해독할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호출을 당해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는가? 너는 왜 나를 찾고 구하지 않았는가? 그럴 때 사람들이 핑계 되겠죠? 저 주님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몰랐니? 그럼 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예화를 잘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박 농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김이 다 메어져 있고 오늘 갔더니 잘 자란 수박이 다 소출돼서 한쪽에 다 가지런히 쌓아놓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저절로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간 사이에 이런 일을 해놨구나. 이게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이성적입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기하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타락이 전 아담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타락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느 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계시가 확연히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아담이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우선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얼마나 역사관도에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주목하면서 아담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지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짐승보다 못한 것이다. 실제 그래요. 부모님을 알아보지 않고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잘해서 된 줄 알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보다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시간이 좀 갔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알려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키는 문제를 푸는 무슨 백과사전처럼 성경의 어떤 구절을 딱 가지고 뭘 풀려고 이렇게 하셔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제적 지식이에요. 명제가 와서 그것이 이해되어져서 그 이해된 지식으로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거기에 맞는 그런 똑같은 유사한 예를 다 성경에서 찾아서 그 코치를 받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식대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늘 꾸준히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배운 귀한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진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으며 역사의 방향과 종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자인 줄 알고 자고하며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제는 우리를 드러내는데 목표를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관심을 두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